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절 고전적 공리주의. 나의 목적은 공리주의 사상 일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므로써 그 여러 가지 상이한 변형들 모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론을 전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의론의 저술에 있어서 가장 제1의 대결 상대는 공리주의다. 자, 나는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비교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장 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 공증으로서의 정의를 직관주의, 완전설, 공리주의 등 흔히 알려져 있는 변형들과 비교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직관주의와도 비교를 간략해보고, 완전설과도 간략해보고, 공리주의와는 자세히 비교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공리주의의 종류는 시즈위크에 의해 가장 명료하고 접근하기 쉽게 정식화된 엄밀한 고전적 이론이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공리주의가 뭐 여러 가지 공리주의가 있죠. 여러 가지 공리주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공리주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리주의가 뭐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뭐 총합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그다음 뭐 욕구 충족 공리주의, 쾌락 공리주의, 행복 공리주의, 여러 가지 공리주의가 있겠지만, 그 본질,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뭐, 고전적 공리주의 공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그 공리주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도, 부당한 게 없다. 사회의 중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사회에는 만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죠. 고통이 있고 쾌락이 있고 고통이 있죠. 쾌락, 마이너스, 고통 해가지고 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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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네트가 그런 것이죠. Net Balance of Satisfaction. Net Balance라 그러면은 등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고통 더하기 쾌락, 뭐 시그마 해가지고 쭉 더한 게 오른쪽에 X값이 나오면 그 X가 Net Balance가 되는 것이죠. 요게 가장 큰 사회가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공리주의는 전체 사회의 관점을 일단 설정을 하겠죠. 전체 사회의 관점.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을 카운트하는 방식을 포함하겠고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을 카운트, 계산하는 방식을 포함하겠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된 것의 총합을 가장 적절하게 최고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전부 다 사회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6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좀 설득력이 있다. 어떤 점에서 설득력이 있냐. 네 번째 줄 가보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최대의 선을 성취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합리적인 목적을 실현하도록 행동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타인에게 타인을 패거나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잘 살라 그러죠. 사람들 다잘 살라 그러고 잘 살라 그러는 것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야, 이 행동을 하면 고통이 쾌락보다 더 많을 거야. 이 행동을 하면 불행이 행복보다 더 많으니까 안 해야지. 그럼 장기적으로 살펴보자. 내가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쭉다 생각해보면 나라는 자아가 받아들이는 행복량이 지금 느끼는 그 불행, 공부하기 싫어, 이런 불행량보다 더 많아질 거야. 이런 거다 직관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느냐. 누가 불어 고통 찾냐. 불어 행복 찾지. 행복 찾아 산만리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고 뭘딴걸 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사회도 당연히 행복을 바라는 거. 이게 유일한, 명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닷새를 내려가면은 그와 똑같은 식으로 사회 행복도 그에 속하는 많은 개인들의 욕구 체계의 충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사회의 원칙도 가능한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성원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전체적인 욕구 체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 성원의 욕구에 의해서 구성된다. 전체적인 욕구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는 딱 설정을 해줘야 돼. 공리주의에게.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예요. 계약론에 있어서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달라진다. 이런 거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이제 최종 단위가 돼요. 최종 욕망, 의도, 소망, 이런 단위가, 최종 단위가 계약론에 있어서는 개인에게서 거치고, 그런 최종, 단위가 계약한 거. 이렇게 나아가는데, 공리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의 소망, 욕망, 의도, 뭐, 행위 경향, 이런 게다 있어. 다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욕구 체계라는 걸, 그것이 이론상으로든, 이론상으로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욕구 체계, 이게 뭐 어떤 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욕구 체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욕구 체계, 만족의 함수를 하려면 만족의 함수를 정의하려면 사회는 여러 개인 간의 이익과 불만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이익의 불만을 비교를 할수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러한 사고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리의 원칙에 도달하게 되며,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시켜 줄 경우, 그 사회는 올바르게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건 너무 자명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다른 사회정의란 집단의 복지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인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함수가 전체 함수가 있는데 개개인의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해 가지고 합한 그 전체 함수를 제일 극대화되는 일종의 계산 합리적 프루던스가 뭐 신중함 이런 걸로 번역되는데. 이 경우에는 타산으로 번역되는 게 맞죠. 프루던스. 더하고 빼고 이래가지고 잘 계산해가지고 이 정하는 걸 프루던스라 그러죠. 61페이지 세 번째 문단. 그 중간쯤에 보면은 옳음과 좋음이라는 게 있는데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은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좋음은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되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태초에 좋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좋음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이런 거죠. 태초에 좋음, 쾌락이 있었다. 그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음이지. 뭐딴게 옳음이겠냐. 잘 살펴봐. 잘 살펴보면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우리가 확립된 제도라고 부르는 거,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때리지 마라 이런 거다그 자체 뭐 어디 석판에 써 있어가지고 그걸 규칙 숭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좋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비합리적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저음이 있고 오름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 저음이 오름과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디스트가 있단 말이죠. 이 사디스트는 사디스트의 욕망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굴복시켜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에 의해서 쾌락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디스트의 쾌락은 항상 다른 사람의 고통과 뭡니까?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은 쾌락 자체로 다루어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 상황에서 사디스트가 일반 사람을 가둬놓고 자기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쾌가 더 높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산의 결과 사디스트의 강제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롤주와 같은 계약론에 있어서는 오름이 저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사디스트의 쾌락은 애초에 고려의 요지조차 되지 않죠. 고려의 요지조차 되지. 사회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남에게 꼭 피해를 주어야만 자기의 쾌락이 만족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그 충족 여부에 대해서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사디스트가 어떤 종류의 사디스트냐면은 뭐 사디스트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을 이렇게 쿡쿡 찌르면 막 이렇게 쾌감이 막 생겨요. 막그 남을 찌르면은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호르몬이 분비돼.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오르가즘 느끼는 것 같은 걸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 보통 사람 이런 이상한 돌연변이로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쿡쿡 다 찌르고 다녀. 그러면 찔리는 사람은 뭡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외투위에 이렇게 딱 찔렸으니까 뭐지 이거? 아이고 기분 나쁘라 이렇게 할 뿐인데 그 사람은 쿡쿡 찌르는 사람은 없어요. 찌를 때마다 오르가즘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공리주의는 이 오르가즘 느끼는 게 당연히 찔렀을 때 약간 불쾌한 것보다 매번의 행위가 항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번의 행위가 그러니까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쿡쿡 찌르고 다녀라. 쿡쿡 찌르고 다니는 거 허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변태는 뭐 돌연변이는 이 없는 사례 아니냐. 없는 사례 가지고 그 반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사례 가지고 공리주의를 반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저음을 오름과 상관없이 규정하고, 오름은 태초에 저음이 있고, 오름은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의 어떤 판단 순서와, 태초에 개인이 있고, 태초에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합당하게 합의한 것이 있고, 그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약론적, 의무론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 쿡쿡 찌르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변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목적론은 합리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강한 직관적인 호소를 갖는다. 너무 좋잖아.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성이란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도덕에 있어서 그것은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죠? 19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인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것이죠. 각주 10을 봅시다. 각주 10이 어디에 각주 10이죠? 61페이지 맨 위에 줄에 30절 해가지고 각주 10. 사회정의란 집단의 복주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인 것이다. 각주 10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회 통합 원칙이 개인 통합 원칙과 구분된다는 것은 페리가 General Theory of Value에서 주장했다. 그는 에밀 듀르켄과 그와 유사한 입장을 누구? 디루켄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강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사회통합 원칙은 이익추구 이외에 다른 동인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개인통합 원칙에서 바로 사회통합 원칙으로 비약할 수는 없어요. 개인통합 원칙은 뭡니까? 인생 정반의 공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부하기 싫은데 미래를 위해서 쭉 살펴보면은 항상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쭉 보자.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게 개인 통합 원칙인데 사회 통합 원칙은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잇는 개인 통합 원칙과는 달리 다른 원칙, 다른 동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개인 통합 원칙은 이익 추구라는 동인 그리고 타산적 합리성이라는 원칙, 요 두 가지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죠. 사람이 공부를 왜, 저 애들 공부를 왜 할까? 학생들 공부를 왜 할까? 왜 저기 집에 가고 싶은데 직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지? 그거는 개인은 월급을 받고 잘 살고 싶어 한다. 지금 집에 가면 월급 못 받아요.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사회통합 원칙, 즉, 나는 개인으로서 나의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다 계산한 어떤 사회 집합적인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설명을 요하고 이 규범적 설명이 특히 한 사람을 어떻게 카운트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한 사람 한 명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 명을 계산할 것인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기울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규범적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분된다. 62페이지로 넘어가서 문단 4. 자, 목등론에서는 조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채찍질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이론은 무엇이 선이냐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상식에 의해 직관적으로 분간될 수 있는 판단들의 독립된 집합으로 설명하며 옳음이란 이같이 이미 명시된 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란 갓을 제안하고 있다. 같은 말이고 한 10줄 내려오면은 그러나 한편 여러 선을 분배하는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선으로 어쩌면 보다 상위의 선으로 간주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론이 우리들에게 타인들에게 분배될 선을 포함해서 최대의 선을 산출하도록 지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목적론적 입장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분배의 문제는 당장 직감적으로도 옳음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는 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방금 각주 10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 나는 개인으로서 내 쾌락이 100이야, 지금. 내가 운도 좋고 또 내가 잘나가지고 쾌락이 100인데 저 사람 쾌락이 50이거든? 근데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빠바방 나눠주면은 나는 쾌락이 80이 되고 저 사람은 쾌락이 70이 돼. 그러면은 80, 70 이렇게 된 쾌락이 80이 되고 저 사람 75가 된다. 그러면 이제 80 더하기 75는 155가 되는데 그러면은 150보다 더 낫네? 155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눠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서 이걸 사회를 극대화해야 된다. 여기에는 나눠줘야 된다는 것에는 타산적인 목적론의 타산성 이외에 뭔가 들어간 것이죠. 개인이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이제 개인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된 사회 전체의 집합적 욕구를 가장 최대로 만족시키는 것을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납득할 수 없다. 너희 그 계산 방식도 한 사람당 한 명씩 카운팅하는 그 계산 방식도 납득할 수 없으며, 내가 소수자인데 다수자가 이 소수자를 억압하면서 얻는 쾌락이 많다 그래도 나를 억압해서 그 사람 나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나의 의무가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봉사하도록 나의 의무가 도출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납득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이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름에 속하는 것이죠. 이 계산하는 방식. 이 계산하는 방식이 정말 옳다. 예를 들면은, 공리주의의 유명한 것은, 한 사람은 한명 이상으로 카운트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한명 이상 카운트 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왜한명 이상으로 카운트 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다. 우리 오빠는 군대 가면 안 돼요. 못생긴 놈들 10명 군대 보내도 우리 오빠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오빠나, 저기 아무개 오빠나 다 똑같이 한 명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한 명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이 평등의 원칙이 공리주의에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평등이라는 것은 그것에 코러스판딩 하는 독립적인 데피니션 정의를 갖는 어떤 선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평등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응하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하기 싫은 시험 공부를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올 그런 쾌락들. 그런 쾌락이라는 자연적 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죠. 나의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에다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소득, 뭐 이런 걸 대응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카운트 해야 된다. 요거랑 어떤, 뭐, 쾌락이 대응이 되죠? 먹는 거? 음식 먹을 때, 아유, 맛있어. 이거랑도 대응이 안 되고, 이게 뭐, 대응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목적론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목적론이 갖는 간단 명료함은 대체로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하나는 독립적인 규정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극대화 원칙에 의해서 처음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공리주의도 선과 타산만으로 그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규정, 오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단 5. 목적론은 보다 분명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리주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만약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탁월성 극대화 혹은 다원 공리주의 이런 것도 이 전통에 서 있다고 하겠죠. 일단 이런 것들은 그 탁월성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단일한 지표로 환산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중에 하나죠. 니체는 제가 잘 모르고. 만일 선을 쾌락으로 규정한다면 쾌락주의가 될 것이며 행복으로 규정한다면 행복주의가 될 것이다. 난 고전적인 형식에 있어서 공리의 원칙은 선을 욕구의 만족으로 보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해하려 한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타산적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도구적 이성. 즉 규범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고 개인의 시계열 지평선에서 볼때 근시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합리적 욕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근시안적 욕구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 계산에 포함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정책적 문제로 복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루마니아에서 복권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복권으로 인한 수익이나 그 사업에 또는 사업 범위, 사업 주체에 제약을 두지 않으면은 뭐 세금을 누진적으로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약을 두지 않으면은 이 복권 경제라는 것이 비탈점을 딱 지나게 되면은 끝도 없이 확장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복권 경제가. 이 예를 들면 복권이 GDP의 10%를 넘어서는 시점에 오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권과 관련된 사업이. 그러면은 당첨금도 어마어마할 거고 또 당첨되는 사람도 많겠죠. 복권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복권이 뭐 10개가 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대표적인 복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지만 10개가 있고, 뭐, 또, 비대표적인 복권은 한 50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예, 뭐, 인생 바뀌는 사람들이, 한 주에도 뭐, 수백 명이 나오는 거죠. 한 주에도. 수백 명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 확률 계산에 착각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 이 뇌는, 인간의 뇌는, 일화적 증거를 중요시하고, 통계적이나 확률적인 추론을 잘 끌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맨날 나는 거야. 복권 잘된 사람이. 그리고 뭐 그게 한국처럼 일주에 뭐세명네 명도 아니고 이게 수백 명 조그만 복권까지 합치면은 1,000명 가까이 당첨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 사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면 복권 사업에 걸린 상은 더 커지겠죠. 더 커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복권 경제로 편입되겠죠. 복권 파는 사람, 복권 제조하는 사람, 복권 광고하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근데 복권은 뭐예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전적으로 재분배에 관여하는, 사업인 거죠. 전적으로 재분배에 관여하는 사업인데, 욕구 충족 면에서 보면 어때요? 경제적 합리성은 만족하고 있어요. 욕구 충족. 사람들은 복권의 확률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복권의 정확히 말하면 주관적 확률에 의해서 발생되는 즐거운 느낌을 사는 것인데 그 느낌은 배반을 안 당했어. 왜냐하면 확률 그 사람이 살때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확률 그대로 당첨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이죠. 속은 반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산단 말이에요. 아니 저번 주에 쾌락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사는 거지. 당연히 이것이 경제학적 설명 방식인 것이죠. 그렇지만 복권 경제는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이럴 경우에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사회의 집합적 욕구 체계를 규정한다면 복권 경제는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40%나 복권에 지금 생산 자원이 모두 사실 노동 자원도 그렇고 뭐 복권 종이에 들어가는가 뭐. 하여튼 다른 분야에 투여되어야 할 자원들이 전부 복권에 투여되고 있으니까 루마니아는 점점 더못 살게 되겠죠. 점점 더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합리적 욕구로 공리주의를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점점 더못 살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요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로주가 공리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페어 플레이를 하겠다. 플레이를 하는데 허수아비 세워놓고 야 내가 격파했다 이러면은 아무도 안 봐주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학설들의 최선의 논거를 먼저 마련해서 최선의 해석을 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형태로 상대방을 꾸며준 다음에 결혼식 예복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퍼커트 스트레이트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63 그리고 또 이렇게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복공리주의든 무슨 공리주의든 공리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모든 견해의 주요 핵심들과도 일치한다. 공정한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매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 문단 6. 공리주의 정의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어느 경우에 있었으나 최대의 만족만 산출한다면 옳은 분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개인이 젊었을 때 노세 나이 들어서 어떻게 노나 이러고 이런 걸 택했어. A는 B는 젊었을 때 일하세 나이 들어서 노세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쫙 계산을 해봤더니 A도 시계열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물론 죽을 때는 아 후회해 이러면서 죽겠죠. 왜냐면 이제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투자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젊었을 땐 잘 놀았어. 다만 그 쾌락을 느끼는 것이 과거의 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다 더하게 해주면 플러스 30이라. 근데 B는 젊어서 빡세게 일해서 늙어서 아휴 한숨 쉬었다. 아휴 이제 나는 살았다. 근데 죽을 때는 이제 아유 뭐 편안하게 있다가 죽네 이랬지만 하도 젊었을 때 놓친 쾌락이 많아서 다 플러스 해보면 20이라. 다 20이라서 A가 오히려 더 낫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공리주의자가 보길래 너무 젊어서 놀면은 그건 좀 심하다. 이 정도로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로 봐서는 어때요? 사회로 봐서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100이고 B는 가진 게 이제 100원이고 A는 가진 게 50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의 총합은 예를 들어서 A가 50, B가 100 이렇게 돼 가지고 150이다. 근데 B가 A를 막 착취해요. 착취해 가지고 엄청 생산을 많이 했어. 그래서 B가 그걸 독차지해. 이게 착취당하니까 자기 게으른 A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 가지고 생산물이 많아졌어. A는 다 뺏겼기 때문에 A는 10, B는 190 그러면은 200이 나온다. 200이 나오면은 오히려 두 번째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뭐 계산이 그렇게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거는 공리주의자가 보기에 두 번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A가 10, B가 190 이런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애초에 50백이었으면 이 차이가 벌어져서 B가 하면은 A는 오히려 마이너스 200 막 이렇게 돼가 착취당한 강제로 막 착취당한 마이너스 20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더안 좋게 나온다. 두 번째 사회가 첫 번째 사회보다. 이런 거는 하여튼 경험적인 문제죠. 경험적인 문제. 그 공리주의 윤리관 내에서 본질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분배하지 않으면 옳지 않아.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는데 그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 사이 불평등이 차이가 크면 한계형의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험적 사실을 적용시키고 사회가 더안 돌아가게 된다. 그런 사회는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까지 적용시켜서 경험적 사실을 적용시켜서 간접적으로 두 번째 사회를 기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만족 산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밑에서 다섯째 줄. 그렇지만 다른 신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에서는 정의에 대한 신조들도 만족의 최대 잔여량을 달성하려는 한 가지 목적이 생겨난 것이다. 다른 신조들은 어떤 신조들 말하는 거죠? Expedience, 편의의 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편의의 신조들, 예를 들면은 복권 경제는 규제되어야 한다. 복권 경제가 GDP의 3%를 넘어서면 복권 사업자 주체를 제한하고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며 뭐 이런 식으로 자원 투입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익스피디언트에 관한 거죠. 뭐 그게 본질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뭐 추가적으로 사업하겠다는데 그게 원래 하고 있던 사람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바가 없죠. 뭐그 사람 더 사악하다거나 그런 바는 전혀 없죠. 한국에서 지금 농협이 로또 복권 맡고 있는데 농협 말고 다른 사람이 로또 하겠다 이래서 그 다른 사람 농협보다 더 사악하냐. 농협하고 있는 게 그게 뭐 사악한 일이냐. 옳지 못한 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익스피디언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데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라는 것도 정의 부정의하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보기에 너무 이게 강력해가지고 공리의 원칙이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만 그거는 사실 우리 인류의 아주 경험의 총체적에서 달코 다른 원칙이다. 그래서 이 확립된 너무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요대로 해야 된다. 요대로 해야 행복의 최대 순수 잔여량이 달성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 뼛속까지 그 규칙이 저장돼 있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좀 덜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그것도 편의 규정이다. 계산 규정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이 백인 소녀들을 무참하게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것이 이제 목격됐어요. 그렇지만 범죄자인 흑인은 도망을 가고, 한 명이 흑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 흑인 용의자라고 확신하기에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인 그 유죄의 확신, 즉, 무죄라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것. No rational doubt. No rational doubt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근데 rational doubt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또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법의 정의는 rational doubt가 뭐한 두세 가지가 제기됐다.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고 정의의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 비슷한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범인을 식별해야 되는데 경찰이 용의자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정인에게, 어, 저 사람 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목격자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신이 이야기한 그 인상착의나 얼굴 시커멓고 머리 뽀글뽀글하고 등치 크고, 아, 이거 좀, 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데, 검찰에 와서는, 맞아요. 제가 저 사람 본거 처음부터 딱 봤어요. 알았어요. 저 사람 맞아요. 이러고, 법원에 와서도,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그,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확신, 기억에 대한 확신은, 기억의 정확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통상, 기억은, 처음에는 생생했다가 나중에 갈수록 흐릿해져가는 것이 일반 경험 법칙인데, 이 사람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경찰이 다그치고 자기가 여러 번 생각해 봄으로써 자기가 기억했다고, 그 사람 봤다고 기억해서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상당해요. 거기다가 혈흔이 있는데, 혈흔의 혈액형이 그 흑인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흑인은 그 정인이 보았다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농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배심원들은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 미시시피주의 성난 여론은 그런 자세한 사정을 법정에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언론은 그러한 자세한 흑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인에 대한 린치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과 같은 흑인을 작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너희 하등한 인종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러면서 KKK단이 몰려다니면서 벌써 죽은 사람들만 해도 5명이란 말이죠. 이 흑인을 유죄로 확정을 하면은 당장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린치의 물결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정의의 원칙은 그 사람을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죽은 사람 5명이고 그 사람이 무죄로 확정됐을 때 일어날 더 큰 린치는 사람 목숨만 값만 비교해봐도 지금 용의자로서 몰리고 있는, 그래도 정인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의심되는 사항도 꽤 많은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드는, 살리면 그 사람 목숨값 하나 살리면, 목숨값 계산해보면은 목숨값이 저기 큰데, 공리주의 따르면 이 사람 유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존 스튜어트 밀이. 그래서 너희 공리주의라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진짜 그런 걸 유죄로 해버리면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누가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 유죄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도 뭐또 비슷한 반대 상황의 고려 때문에 무죄로 만들고, 그럼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거는 fucked up이다, 국가가 fucked up 나면은 그것은 훨씬 더 대규모의 불행을 가져온다, 이런 게잘 경험으로 다져진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롤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론을 쓴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정의론이라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유틸리테리언즘이라는 공리주의라는 책에서와 같이 단지 한 챕터를 할애할 주제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그한 챕터의 내용도 정의의 원칙을 독립적인 논리에 따라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 일견 공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쫙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얘도 사실은 계산법칙에 불과한 것이다. 계산법칙에 의해서 최대의 만족량을 산출하는 편의의 신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 바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다수가 누리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리주의자들이 보기에 대부분의 여건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큰, 만족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가 갖는 엄정성은, 부정의와 사회적 으로 유해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제한해주고는 효용성을 갖기는 하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은 오히려 촉진해야 될 것이지 공리주의의 원칙으로 뭐꼭 분해해가지고 이것도 할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공리의 원칙에 비춰봐서도 오히려 나쁘다. 그러니까 삼등 뼛속에다가 정의의 원칙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공리주의자들은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의 원칙은 도덕의 제1 원칙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덕의 제1 원칙은 최대 행복의 산출이죠. 그렇지만 이 정의론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상체계의 제1등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등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이러한 정의에 대한 썰을 롤즈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단 중에 하나인 정의론의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롤즈가 글을 잘못 쓰긴 하지만 이런 문단은 참 빼어나게 잘 썼다. 문장 배치도 잘했고 공리주의에 도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개인에 있어서의 합리적 선택 원칙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채택하는 것이다. 공평한 관망자의 지위와 impartial spectator 의 지위와 동정심에 대한 강조를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 합리적 선택 원칙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도 바로 확장되는 것을 이해한다면. 왜냐하면 개인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념이나 공감적 동일시가 우리의 상상력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관망자에 의해서 모든 이의 욕구들이 일관된 하나의 욕구 체계로 조직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진다. 옛날에 1990년대 때 한창 유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인 에반게리온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개체의 벽이라는 벽에 가려져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숙명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를 가르는 이 경계가 사라진다면, 완전히 사라진다면, 싱크로 100% 된다면, 나와 너는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1대1, 뭐,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의 사람들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그걸 갖다 자기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막 합쳐지는 거죠. 인격, 소망, 욕구 체계, 고통, 쾌락에게 막 겹쳐지면은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것의 벽을 숙명적인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마지막에 막 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공평한 관망제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이상적이냐? 에반게리온에서 표현했듯이 이상적이냐? 옛날에 그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영화였냐면은 애가 이제 로봇 꼬마인데 로봇 꼬마를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집에서 애 없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애 없는 집에서 기르는데 사실 걔가 좀 말썽도 부리고 실제 애하고 사이도 안 좋, 그러니까 그 엄마 갖다 버리는 거지. 엄마 갖다 버려가지고 뭐 인간이 되면 엄마가 좋아해 줄 거야 이래가지고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가지고 뭐 요정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사실 요정은 사실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얼어가지고 나중에 외계인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외계인이라는 놈들은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고 모두가 모두의 생각을 그대로 텔레파시로 느끼고 모두가 모두의 고통과 쾌락을 그대로 해가지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남성과 여성도 없겠죠. 그냥 알라가지고 번식하는지 어떤지 전체 총합의 의식이라는 게이 존재하는 거죠. All for one, one for all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이 외계인들은 뭐 따로 공리주의 사상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자신들이 항상 공평한 관망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떤 융합.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차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동정심과 상상력을 갖춘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러한 욕구들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나의 욕구 체계 속에서 그 각각이 가져야 할 응분의 비중을 할당하게 되며 이상적인 입법자는 사회체제의 규칙들을 조정하여 그 욕구 체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힘쓰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입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의 성격은 각가지 특정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기업가의 결정이나 특정 부류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비자의 결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 소비자가 예산 제약이 있어. 100만 원 있는데, 요 놈을 어디다가 쓸까? 옷에 10만 원, 책에 20만 원. 컴퓨터에 3만 원, 뭐, 이렇게 쭉쭉 썼는데, 이게 지난달에 이렇게 썼더니,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 요보다 더 만족스러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막 하는. 그러니까, 옷에 소비된 돈의 쾌락을 느끼는 것도 자신이요. 컴퓨터에 소비된 돈을 느끼는 것도 자신이요. 그러니까 컴퓨터, 옷, 뭐, 이런 것을 하나의, 개인이라고 보면은, 이걸 다 느끼는 어떤 쾌락과 고통을 융합한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건 존재의 결정과 마찬가지다. 실제 이 상품의 생산 상품이나 소비 상품의 개인이 해당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나 기업가가 사회의 전체의 집합적 욕구, 공평한 관망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산 판단인 거죠. 일단 이렇게 융합이 되면은 융합을 하면은 근데 뭐 소비자의 결정에서는 이미 융합이 됐죠. 나는 나지 뭐. 어제 고급 외식 코스 요리를 먹었고 오늘은 비록 컴퓨터 인터넷을 하지만 그래서 어제의 쾌락과 오늘의 쾌락은 동시에 느낄 수는 없지만 응분의 할당을 할수 있을 만한 융합은 된 거죠. 그렇지만 사회에 있어서는 실제 하는 것은 아니죠. 공평한 관망자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공평한 관망자 자기 자신으로 실제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계산 법칙 종합 함수를 구성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형평 관망자를 이루는 요건들을 명시한 다음에 그 요건들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극악가의 경우에서 그 욕구 체계가 한정된 수단들에 대한 최선의 분배를 결정, 계산, 판단하는 단일한 한 인간에 있게 된다. 올바른 결정이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이다. 사회 협동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확대가 재구실을 하도록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의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합친 결과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 차이의 정치 뭐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가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신성불가침한 어떤 권리의 측면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멀쩡한 사람이 있고 B라는 이 쿡쿡 찌르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변태가 있어요. AB를 융합해서 에반게리온 형식으로 융합을 하면은 이 A도 자기의 개체라는 절망적인 이 숙명의 벽을 넣고 나니까 B가 쿡쿡 찌를 때 느끼는 오르가즘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제 쿡쿡 뭐 이걸 해보니까 쿡쿡 찔리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해서 타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쿡쿡 찔렀을 때 불쾌감을 느끼지만 남을 쿡쿡 찔러서 오르가즘을 실제로 못 느끼는 A의 어떤 권리. A와 B는 분명히 다른 거죠. B는 쿡쿡 찔러 남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하는 거고, A는 사실은 못 느껴. 못 느끼는데, 느끼는 것처럼 해라 이거죠. 네가 못 느끼지만, 이 공평 관망자 한번 됐다가, 이제, 에반게리온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뭐, 그 제가 방금 언급한 그 로봇 영화, 예, 마지막 외계인들도 영원히 그런 의식 속, 의식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죠. 마치 그런 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정을 한 뒤에 사실은 분리된 채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A는 B의 쿡쿡 찔러서 얻게 되는 오르가즘을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쭉 살지만 마치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양보해라는 것이죠. 흑인은 한 번도 백인이 되지 못했지만, 다수 백인들의, 흑인을 배제했을 때의 쾌감, 흑인을 보았을 때의 불쾌감, 이것은 마치 경험한 것처럼 해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특히, 그런 억압받는 소수자가 소수일 경우는, 수적으로 소수일 경우에는, 그들은 계산해서 소수의 비중만을 카운팅 될 뿐이며, 그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욕구나 소망의 체계들은,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롤즈와 드워킨이 같은 편이다. 이건 드워킨의 유명한 책 제목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거죠. Taking Rights Seriously.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기. 물론 이 문장에서도 그 책의 제목의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쉬고 6절 하도록 하겠습니다.